최초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어제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에 관련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향후 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됐지만 4번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SIS는 4번 갱도 입구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차단벽과 건설 자재가 목격됐다며 이는 지난 2018년 폭파로 무너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전인 5월 17일 촬영된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에는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 곡사포,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물과 식량, 의료품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2억 2,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공세 속에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중요한 군사적 지원을 한 미국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각국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의 실무협력이 안정되고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과 안보와 같은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에 대해 서로를 계속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총리가 오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이날 오전 열차를 통해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차에서 내려 이번 방문에 대해 중요한 순간이며 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는 통합을 의미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드라기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몇 주의 시간이 걸렸고 삼국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4월에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 정상이 추가 무기 지원이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에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U와 이스라엘, 이집트는 어제 카이로에서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상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 수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이집트로 보내지고 이 중 일부는 액화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유럽으로 재수출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EU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남태평양 팔라우에서 미사일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괌과 팔라우 인근 해역에서 정년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인 밸리언트 실드의 일환으로 어제 실시됐습니다. 적의 미사일 역할을 하는 무인기가 팔라우 최대 도시 코로로 인근 공항에서 날아갔고 약 10분 후 패트리언 미사일 두 발이 3초 간격으로 발사돼 무인기를 요격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6억 4,2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출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했는데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가 15일 7,617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년도보다 322억 달러가량 늘어난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의회에 요청한 수준과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매티 맥콜럼 국방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은 미국을 계속 강력하게 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소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은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 그리고 신원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이날 승인된 국방 예산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이 법에 담긴 어떤 것도 북한 혹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예산권을 활용해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예산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억지 구상 등 인도태평양 역내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예산 규모는 국방수권 법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국방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소위는 인도태평양 관련 전체적인 예산 방향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해양 안보 프로그램 등 국제 안보 공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각 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 법안을 심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날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시작했고 하원 군사위는 오는 22일 국방수권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으로의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가 15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설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향후 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 14일 이 일대를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통한 분석입니다. CSIS는 자체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분단을 넘어에 관련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됐지만 4번 갱도 주변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SIS는 4번 갱도 입구에서 건설 중인 새로운 차단벽과 건설 자재가 목격됐다며 이는 지난 2018년 불능화 폭발로 무너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전인 5월 17일 촬영된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18년 당시 폭발로 인한 4번 갱도의 실제 손상 정도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이런 새로운 활동 징후는 3번 갱도와 마찬가지로 당시 불능화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주요 행정동과 지원구역에서 계속되는 활동이 목격됐고 이전에 지원 저장 건물들에 대한 개보수도 이어지고 있으며 몇 개의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4번 갱도 시설에 대한 추가 재활성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5일 VOA에 4번 갱도에서도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4번 갱도가 실제로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다만 관련 움직임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여러 차례의 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3번 갱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차후에 사용 가능한 추가 갱도를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집중적 복구 움직임이 있었던 3번 갱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이는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CSIS는 3번 갱도와 관련해선 약 4개월 전에 시작된 갱도 보수 작업과 준비가 이제 완료했으며 계속 제기되는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열흘 넘게 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긴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1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4대가 보입니다.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의 두텁고 긴 동체와 뾰족한 앞부분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일치합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B-1B 랜서 4대는 유사시 1km 안팎에 떨어진 활주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바라보는 형태로 서 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이 지난 3일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랜서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미뤄볼 때 열흘 넘게 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B-1B 랜서가 위성사진에 처음 포착된 3일 이후 BOA가 앤더슨 공군기지 일대 상황을 확인한 결과 B-1B 랜서 4대는 두 번에 걸쳐 계류 장소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열흘 동안 2회 이상 출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선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7일 BOA에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하고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소식을 환영한다며 일본이나 한국 둘 중 하나는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 중국이라는 역내 장기적 우려가 일치하고 서태평양, 북아라비아해, 아덴만 등 군사활동 지역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가치, 국제규범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5일 VOA에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매우 신났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언제나 고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ashington's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China, and other current or emerging threats depends on a high level of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중국 등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은 동맹과 파트너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투명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VOA에 미국 정부는 동북아의 두 동맹 사이에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안보 협력을 기꺼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 강화는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지지하려는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 간의 소다자 간 협력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현재 소다자 간 협력 중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간 삼각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역량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지역과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면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는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이 국제질서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의 고조된 인식,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고도화 가운데 지소미아 정상화는 미국의 시의적절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삼각공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세 나라가 전반적으로 관계를 심화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미한일 세 나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미국 등의 요구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 간 교환 정보의 질이나 전달 속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협정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는 각국의 결정에 달렸다며 관계가 경색됐을 때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ven if the agreement is officially in place, it's still a decision by either country as to what information is shared. And if relations are strained, and there.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클링너 연구원은 지소미아는 기밀 정보 사항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절차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미한일 세 나라의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이 향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o being able to exchang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llows both countries to better assess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all three of our.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서 제기되는 위협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한 정보 교환은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각 나라의 정보기관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다르다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두 나라가 공통의 위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보 공유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with different capabilities. One country may detect a launch while another might not. And so the immediate sharing.
맥스웰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 위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며 한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포착해도 다른 나라가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보 공유는 각국 방어에 기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두 나라 사이에 전달자 역할을 하면 정보 전달 속도와 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각국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better that South Korea and Japan can cooperate, better our mutual defense of those countries can be conducted. You know, this is one area of cooperation which.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도 두 나라를 더 잘 방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 국장도 미한일이 자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북한의 특정 부분에 각각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보 역량을 공유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combine our resources in intelligence gathering and sharing that will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미 국방장관 동아시아 정책 고문을 지낸 쇼프 선임 국장은 세 나라가 정보 수집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훈련과 군사 자원을 더 잘 조율해 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정상화는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프 국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개선에 더욱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obviously.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n both countries that they'd like to see happen. So that's not necessarily going to be an easy process, but I think the attitude.
쇼프 선임 국장은 양국이 해결보고 싶어하는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쉽지 않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하지만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태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지소미아가 당초 흔들렸던 것은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core reason why that relationship began to break down was because of a more fundamental breakdown.
이어 두 나라 간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양국 관계의 더욱 근본적인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 법원의 역할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향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6억 4,2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거액의 자금을 교육과 공중보건 등에 투자하는 대신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반핵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은 최근 공개한 2021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6억 4,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분마다 1,221달러를 핵개발에 사용한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의 한스 크리스텐슨 소장 등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약 20개의 조립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상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인 반핵운동으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각종 공개보고서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이른바 핵무장 국가 9곳의 핵무기 지출 추정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북한의 핵무기 지출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선 한국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6억 4,200만 달러는 북한이 연간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이 가운데 6% 정도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나온 액수입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엘리시아 샌더스 자크리 정책 담당 연구원은 15일 VOA에 북한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every dollar and every million dollars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at is spent on illegal weapons of mass murder is a waste.
자국민의 진정한 인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잘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거액의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대신 교육, 공중보건은 물론 안보 위기를 더욱 잘 해결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샌더스 자크리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핵무장 국가 9곳이 지난해 핵무기에 사용한 자금은 총 824억 달러입니다. 이는 2020년보다 65억 달러 늘어난 액수입니다. 국가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442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어 2위인 중국은 117억 달러, 3위인 러시아는 86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 영국 68억 달러, 프랑스 59억 달러, 인도 23억 달러, 이스라엘 12억 달러, 파키스탄 1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평화 지수는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5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15일 발표한 2022년 세계 평화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국 163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10.9%와 10.5%로 뒤를 이은 오만과 리비아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 IEP가 사회 안전과 안보, 국내외 갈등 상황, 군사화 정도 등을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평화지수 항목에서 북한은 163개국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북한의 평화 관련 실태가 악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평화 상태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합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러시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14개 나라와 함께 매우 낮음에 포함됐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군사화 부문에서 북한은 163개국 가운데 160위를 차지했고 사회 안전과 안보, 국내외 갈등 상황에서도 각각 146위와 137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평화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GDP의 27%를 차지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세계 평화지수 평균은 지난해보다 0.3% 하락했으며 90개국의 평화 수준이 개선된 반면 71개국은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후에 경제 불확실성과 분쟁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는 지난 2008년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로 나타났고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5년 연속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129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내려갔고 한국은 43위로 전년 대비 8단계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많은 지역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며 잃어버린 평화의 경제적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제도와 구조를 실행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개선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공급망 문제 등 한국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에 한국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한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몬도 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소식을 전하고 레이몬도 장관이 박 장관의 최근 취임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최근 레이몬도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이창량 한국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한 공급망 문제와 상업 분야 대화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강력한 파트너십에 감사를 표했으며 IPEF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레이몬도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응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공조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상무부는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 장관은 반도체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원전 제3국 진출 협력 등 경제안보와 실질협력 분야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식 출범한 IPEF가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에 기초한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13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공조 강화 등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의 기여를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실천계획 회의에서 우리는 스페인과 인도, 한국 등과 협력해 일선 보건 의료 종사자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과 정확한 백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매일 수행하는 영웅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코로나 실천 계획 회의는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열린 세계 코로나 대응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을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 협력으로 코백스와 액트A 등과 같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제보건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의 긴급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감지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과 영국, 일본이 재정적 기부를 독려했고 인도네시아는 앞으로의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기금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거부했던 유족들의 사건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개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형진 한국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잦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해경은 당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의 수사 결과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뒤집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거부했던 이 씨 유족의 정보 공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과 해경은 이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취했던 항소를 16일 취하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 씨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관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규명의 첫 단추가 끼어졌다며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진상규명과 살인자 처벌을 위해 북한 당국이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에 관련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살인의 주체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동진상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에서는 협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한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은 국가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다며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이 씨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춘 서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한국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놓고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규범 무시, 북한의 일방적인 갑이 되는 행위, 그다음에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의 원인이거든요.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해공무원 사건은 첫째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이후에 관련된 책임자 처벌이나 사실은 배상이나 보상까지도 진행이 돼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산 공개와 관련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9일 제출한 요청서에서 지난 1월 3일 오토 원비어의 부모 측이 특정 자금의 이체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해외자산통제실은 해당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미 법원이 이에 대한 보호명령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나 자금 이체 정보는 영업비밀법과 더불어 금융비밀보호관리법, 그램리치브릴리법 등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가 제한되지만 미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는 요청서가 접수된 당일 보호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는 원비어 가족의 변호인과 재판부 그리고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과 관련해 최근 해외자산통제실이 이체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내 동결된 북한 자산이 3,169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묶여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보호명령을 통해 원비어 씨 부부가 이 자산에 대한 회수 노력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법원의 보호명령을 토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에 나선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19년부터 매년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아 원비어 씨 측에게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또 2020년 5월에는 미국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이 보유한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통해 이들 3개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 부부는 2020년 11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 중인 북한 자금에 대해 보호명령을 받아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자금이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라는 사실을 밝혀내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월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3자의 자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1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토에게 한 짓은 실책이라면서 이는 정치의 밑바닥에 그저 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한 미국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을 다루는 UN 특별보고관이 한국군 포로 등 납치 문제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군 포로와 나치 피해자 문제와 연관된 제3국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주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15일 공개한 예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군 포로 등 납치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북한의 책임을 환기한 겁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이 북한의 한국 침략으로 일어났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과 납치 피해자, 한국군 포로 문제가 한국 외 제3국에 연루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연루된 국가의 정부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업무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3국의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여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국 내 대부분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고령이 되고 있다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북한 어부들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도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2018년 5월 임명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관련국 등에 제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선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한국 내 과거사 문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단체 등을 면담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내년 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번 방안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한규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 19개가 중단됐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식수, 위생 등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15일 지난해 활동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를 인도적 지원 활동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유니세프는 2021년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규제를 완화했지만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함에 따라 깨끗한 식수와 위생, 청결 분야 지원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파이프와 펌프, 또 부속품과 같은 관련 자재를 북한에 반입할 수 없어 북한에서 진행 중이던 19개 관련 사업이 지난 연말까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또한 충분한 감시 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이 또 다른 과제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는 워시 사업과 관련해 사업 현장 8곳에 시멘트와 철근,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 정주와 토산 등 일부 지역 주민 3만 2천여 명이 기본적인 물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학교와 보건시설 등 19곳에 추가로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식수를 비롯한 각종 보건 관련 지원 사업 4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면제기한이 만료되면서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2건은 식수 분야 지원입니다. 유니세프는 대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식수 공급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 내 14개 군의 주민 39만 명과 타가소와 학교, 병원 등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BOA에 북한에 필요한 물품 전달을 위해 북한 당국은 국경을 개방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직원의 복귀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피해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선 종교와 인권 분야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종교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렌토스 인권정의재단의 카트리나 렌토스 스웨트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의장을 맡습니다. 미국 정부에선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참석하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 30여 개국의 종교, 인권 관련 단체와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행사 주최 측은 전 세계 인구의 80%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문화와 국가, 종교 그리고 정치 체계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도 다뤄집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 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29일 주관하는 2022 종교 박해 생존자 시상식에선 탈북민이 북한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종교 박해 피해자인 이탈북민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종교 탄압 실태를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종교 탄압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1년부터 줄곧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가 북한의 언론 자유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정보 통제국으로 지목하며 언론에 대한 감시와 억압, 검열을 이어가며 선전을 기반으로 한 보도만 허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13.92점을 받아 18.72점으로 179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 통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재자 김정일과 김일성의 아들이자 손자인 김정은이 감시와 억압, 검열, 선전의 기반을 둔 전체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로서 언론이 당과 군, 자신을 칭송하는 컨텐츠만 제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서는 정부의 공식 대변자 역할을 하는 조선중앙통신이 언론들을 위한 유일한 뉴스 공급자라며 정권이 정보의 생산과 배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트라넷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했다며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온라인 매체를 접하려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기자들은 체포되고 추방되며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하기도 한다며 심지어 지난 2017년에는 단지 북한의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한국 기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의 언론인 4명이 북한 정권을 비판한 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법정에서 걸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치와 법률, 경제, 사회문화, 안전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토대로 각국의 언론 자유를 좋음과 양호함,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함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에는 북한을 포함해 에리트레아와 이란, 미얀마, 중국 등 28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는 92.65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상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72.74점으로 42위, 한국은 72.11점으로 4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언론인 150여 명, 인권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6월 16일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구소련 1인 우주선 보스토크 6호가 1963년 6월 16일 구소련 카자흐스탄 보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보스토크 6호에 탑승했습니다.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는 소련의 여섯 번째, 미국까지 포함하면 열 번째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보스토크 6호는 3일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19일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테레시코바의 부모는 벨라루스 출신 이민자로 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 참전 중 사망했고 어머니는 방적공이었습니다. 테레시코바도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방적공으로 일했으며 지역 항공클럽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배웠습니다. 1961년 유리 가가린의 최초 우주 비행 성공 후 테레시코바는 소비에트 우주국의 우주 비행 프로그램의 자원에 선발됐습니다. 비행 경험이 전혀 없는 테레시코바가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유는 126번이라는 스카이 다이빙 경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레시코바는 5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중력 비행, 고립 테스트 등 강도 높은 훈련 끝에 테레시코바 혼자만 우주선 보스토크 6호의 탑승자로 선발돼 1963년 6월 16일 첫 여성 우주인으로 세계 10번째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1903년 6월 16일 헨리 포드와 11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 포드 자동차 제조회사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됩니다. 포드 자동차사는 1908년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10월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이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 자동차사는 세계적으로도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그때 미국 최대의 부자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1926년 T형차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차들을 내놓았으나 수명은 길지 못했습니다. 1930년 이후 포드는 늘 GM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포드사의 T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